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주께서 적실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최초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또한 이 귀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때 의도했던 그 의도가 이 시간 잘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주의 말씀의 빛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없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몸의 등불인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간 어려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토록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 누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종일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몸 하나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식처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들에게 여전히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와 자비로 대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 마땅히 신자로 서야 될 고백이긴 하지만 40년의 시간은 너무 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라 왜 4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연단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두 번의 어려움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딱딱한 곡물을 갈거나 쇠붙이를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죠. 그런데 그것을 넣자마자 우리가 바랬던 모습대로 용해되어서 분쇄되어 나오는 법이 없죠. 넣으면 일정한 시간은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믹서가 좋은 믹서라도 아무리 수천도나 되는 용광로를 할지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강도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야만 되었고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므로 자신의 삶의 정체성, 신자는 나그네요 하늘의 천성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생들에게 인자와 궁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기억하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부정적 권면으로 바꾸어서 11절, 14절, 19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 수 없죠. 자녀가 부모를 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과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유혹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나안 주민들로부터는 종교적 위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런 위협이었죠. 이 내용은 7장 후반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닥쳐오게 될 유혹의 또 하나의 양상은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 흔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많은 소산물들, 철과 금이 났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비손과 기온과 히떼겔, 유브라데 이 네 강이 흘렀는데 가나안 땅에도 적과 꿀이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베델리움, 호마노, 금과 같은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과 동이 가나안 땅에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죠. 바로 그 선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궁핍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고난과 궁핍도 좋은 시험일 수 있겠지만 물질적 번영과 부여도 사람 속에 있던 내용들을 드러내는 좋은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졸부가 되는 일들이 난다든지 아니면 시골 면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직책을 갖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부유함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물질적 부유와 함께 유혹이 상존하는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옮겨 다닌 곳마다 텐트를 싸매다가 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만 되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 소출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전에 샘을 파서 물을 길어 먹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런 때에도 율법을 잊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기 시작하면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최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왕으로 즉위했을 때 솔로몬은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지요. 그런데 중년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이 부귀와 지혜를 자신의 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경제적 환경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 정말 차이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 7, 80대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원조하는 원조 나라가 되었고 국가로 바뀌게 되었고 파병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렵고 힘든 나라에 파병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 형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척박한 땅이라고 그렇게 언더우드가 시로 지어서 본국에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2층 상가 교회당에서 그야말로 콩나무 시루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정말 이전에 비하면 우리는 현저하게 윤택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또 삶의 환경이 부유해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함과 안락함이 죄가 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모세는 왜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적 부유함과 평온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농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한동안 동태찌개집에 사람이 없었죠. 그 다음에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오리고기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그냥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물고기 기억이 보통 3초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 12일 정도 간다 그래요. 사람은 좀 어떨까요? 물론 사람의 기억력을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인간 역시도 망각의 존재입니다. 망각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왜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무엇을 얻어보기 위해서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목표로 하는 어떤 것들을 소나기에 넣게 되고 난 다음에 거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제 삶이 좀 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 가난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저와 함께 선교단체 훈련받았던 저보다 나이가 4살 위인 형님이 저하고 연배가 똑같은 한 그 형제가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좀 크게 했어요. 강남에서도 하고 뭐 밴쿠버에서도 하고 좀 크게 했습니다. 한 수십 년 만에 이 형님이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하는 그 형제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비서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다음에 스케줄을 짜서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지요. 물이 풍부해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는 땅이고 철과 동을 산출하는 지하 자원이 풍성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이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그러면 얻는 과정은 쉬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위험한 강야를 하나님께서 잘 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열조가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옥한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시종일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겼던 죄의 세력을 이겼다는 안도감을 갖기가 무섭게 또 다른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시면서 그 죄의 세력들과 싸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일로 그렇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것을 쉽게 잊어버렸는가?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늘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소출을 먹습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고 농사를 지어서 과실을 먹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죠? 아이성 전투는 뭐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은혜로 여기면서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성화의 과정 안에서는 이것은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노력한 노력의 결과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칭의는 은혜고 성화는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의롭게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칭의와 성화를 가리켜서 언약의 이중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의식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한 대가라고 얘기가 쉬운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한 결과를 먹고 마시면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지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림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물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런 사실을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 가심에 내 신앙생활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을 보시면 초실절 규정이 나타나요. 만물의 만물, 제일 처음 얻은 소출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규정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라고 할 것이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려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림에 대한 특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지요. 또 하나의 현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과 항상 관계돼요. 믿는 구석과 교만은 관계가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것과 항상 교만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이든지 아니면 목회자에 대한 자랑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 가문에 대한 자랑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봉사한 그런 과거의 신앙의 이력에 대한 자랑이든지 어떤 자랑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러지요. 우리는 이 교만의 모습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려했던 모세는 본문 14절에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했고 17절에도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뭐 겉으로 이렇게 구신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속에서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것은 분수입니다. 대놓고 자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랑하지요? 약간 흘리면서 자랑하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와 교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계명과 율례를 행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의 공급자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너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잊게 되면 자기 삶에 내려졌던 선과 복에 대한 기원을 다른 곳에 찾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14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되었지. 또 그런 말을 해주면 막 뿌듯해하고 이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필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수고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일생의 업적을 자기 공로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신자의 삶에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비록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기쁘신 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행한 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요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8절 말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얻은 그 부유와 풍요는 너희들이 성취한 업적이 아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믿음도 뭐라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로 이해하지요. 제가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처지에 처한다.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할 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 하면서 이런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떤 상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상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배은망덕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고를 잘못 오해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도의 견인교리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인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누구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편에서 인내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편에서 어떤 인내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단언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받을 때 신학적인 이 폐쇄성 안에서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경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영적 방탕과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제가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가 되셔야 되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겁주기 위한 한번 해보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시면 한번 성령의 비춤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한번 선택한 영혼은 이런 염려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 신학적 논문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 은혜를 참으로 받아 누렸다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반대는 물론 아니겠지만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절대로 너무 용기 있거나 한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공구하였거늘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고 호세아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모세도 경고했고 그 다음에 호세아도 경고했지만 결국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런 경고를 실제적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성된 신학적 지식을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사용할 때 지나친 확신이나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나는 아직 종착점에 있지 않아요. 현재를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상당 기간 동안 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막 세뇌를 시켜놔서 이런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영적인 가난함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왜 이렇게 용기가 막 용기 백배한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을 기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한 교회 장로님은 저희 노회 안에 있는 한 장로님은 젖소를 키우세요. 그분은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래요. 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부터 소염을 주지 않으면 젖소가 젖을 못 자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우유를 언제 거들어 오는가 하면 새벽에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은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고루 비춰주시고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를 배제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한테 과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주셨는가 탄성을 여러분들이 바라시면서 그렇게 과일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커먼 땅에서 그런 단 과실이 생기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맛을 일부러 내기 위해서 때로는 설탕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은 그 단맛을 내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연이, 화려한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음식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이거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농사와 관계가 없고요. 저는 최첨단 산업에 근무하고 있어서 별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별로 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이 현대화된 시대 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동원하는 지력이나 분별력이나 판단력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활동이 여러분들 자각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 신중심적인 삶에서 인본주의적 삶으로 옮아가지요. 바로 이 시험에 실패한 존재가 아담이요, 이 시험에 실패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40일의 광야 시험을 거치시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정말 아시는 분이시오? 또 누리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제일 볼썽사나운 게 교만입니다. 뭘 좀 알면 아는 티를 자꾸 내는 거죠.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학적 지식이 높은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구제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지 본론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은밀한 자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전에 비교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수단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일 수도 있고 풍요와 번영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수능의 A 문제, B 문제가 갈려있죠? 나는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번영과 풍요라고 하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통과하고 때로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늘 마음이 가난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어제 이겼던 죄의 세력이 오늘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경상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인생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자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 마음속으로 자랑하며 그래야 우리의 교만을 드러낼 때가 있는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손절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영적 파선자로서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대어 그분께 의존하여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로 조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